누가복음 36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4번째. 누가복음 16장은 사실 15장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첫 구절의 첫 단어가 또한이라는 사실에서 강하게 증명됩니다. 이 단어는 특히 그것이 장의 첫머리에 쓰일 때 계속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김. 전장에서 주님은 한 죄인의 구원에 관하여 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장에서 그분은 계속하여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믿는 이들의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이 믿는 이가 된 후에는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5장에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완전한 구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 후에 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청지기의 지혜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된 후 마땅히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섬김에 관한 어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 말씀을 좀 더 계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묘사합니다. 이 비유에 이어 곧 우리는 그분의 갈망과 선호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례를 봅니다. 그 원칙은 1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에 이어 우리는 주님을 선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로서 오는 희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에 속한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이 가르침 역시 섬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충분한 제시가 있은 후 주님은 16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청지기들로서 그분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보이시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지기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 어떤 청지기의 지혜에 대한 비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한 가지 의혹스러운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청지기의 섬김을 예증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섬길 때 불의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1절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삼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맡기시는 주님의 청지기들임을 예증합니다. 2절과 3절은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청지기 직분을 청산하라.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자신이 농부처럼 들에서 땅을 팔 정도로 강하지 않고 거지처럼 구걸하자니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 청지기는 속으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영원한 장막 안으로 영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5절부터 7절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해고된 청지기가 아직 집안에 있는 동안 후에 사람들이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기회를 붙잡았음을 봅니다. 이것이 그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청지기의 지혜에 관하여 8절은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처신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칭찬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며 빛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곧 믿는 이들입니다.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표현은 그들 세대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불의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즉 적절한 시간에 일을 하고 가까이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귐. 9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장막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수단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금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물, 즉 금전은 사탄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위치와 존재에 있어서 불의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금전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금전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은 위치상으로나 존재상으로 불의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권한한 금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 가운데 금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장막 안으로 영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어지다라는 말은 사탄의 세상이 끝날 때 재물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전혀 쓸데없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영원한 장막은 지혜로운 믿는 이들이 그들의 지혜로 생긴 이익을 나누어준 사람들에 의해 영접될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것은 오는 왕국 시대 안에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의 신실함. 10절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계속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 곧 이 시대의 소유를 가리킵니다. 큰은 다음 시대에서의 부요한 소유를 가리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은 오는 왕국 시대 안에서의 참된 소유를 가리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신약에 믿는 이들이 물질적인 소유를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께 속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었고 악한 자인 사탄에게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타락한 사람에게 속하며 불의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이 시대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그들의 훈련을 위해 그분이 이 시대에 그들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러한 물질적인 재산의 일부를 청지기들로 삼은 그들에게 위탁하시지만 다음 시대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들은 이러한 재산 중 어느 것도 그들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이들은 세상을 유업으로 받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영원한 소유를 가질 것입니다. 오는 시대에 그들이 가질 그들의 영원한 소유에 대하여 신실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잠시의 물질적인 것에 신실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13절은 어떤 집안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계속합니다. 이 구절에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노예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재물에 사로잡히고 강탈된 데서 해방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분을 섬기려면 유혹하고 속이는 불의의 재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3절에서는 재물이 하나님과의 경쟁 상태에서 그분과 겨루고 있음을 봅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함으로 악합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재물 중 어느 한편을 섬깁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금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희년, 왕국, 복음, 사람, 구주.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동안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 많은 것들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다소 다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 예수님과 그분을 만나려고 나온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제시하기 위해 그러한 식으로 서술합니다. 14장부터 16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들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4장에서 선포하신 희년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희년이 두 방면을 가진 것으로 계시됨을 보았습니다. 곧 이 시대에서의 희년의 방면과 오는 시대에서의 희년의 방면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현재의 희년과 오는 시대의 희년을 지적하십니다. 현재의 희년은 은혜의 희년입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 안에서의 희년은 왕국의 희년일 것입니다. 희년은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나 사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 구주, 그분 자신입니다. 또한 희년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특히 누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주 자신, 곧 그분 자신을 씨로 뿌리기 위해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고 계신 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만유를 포함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왕국의 씨가 왕국의 유전자라 불리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 곧 유전자로 뿌리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것을 받은 자들 안으로 뿌려진 씨가 자라 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모든 종류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뤘던 기업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과 사람 구주와 희년이 사실상 같은 뜻이며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이 넷은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우리의 신성한 기업의 회복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희년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사람 구주 그분 자신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기본적인 요소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또한 그분의 가르침의 지배적인 원칙입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있는 모든 것이 희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9장부터 19장까지의 기본적인 요소와 지배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장들을 합당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게 하는 열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이 장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한 조각, 저기서 한 조각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장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조각 그림 맞추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각 장을 여는 열쇠를 사용할 때만이 그 조각들을 맞추어 희년을 나타내는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과 금전의 취급.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청지기 직분을 산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청지기들로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는 오늘 땅 위에 있는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금전을 취급하는 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돈을 취급하는 은행가들입니다. 매일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예로서 목사의 설교 후에 기도하도록 호명된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당황하였고 기도드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그는 갑자기 돈의 액수에 관한 말을 발설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돈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실지 성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모두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사업가에 대해 들을 때 당신은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금전 문제에 많은 생각을 두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 집회 가운데서조차도 당신은 돈을 관심하고 당신의 당좌 예금이나 저축 구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금전을 취급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사탄의 세계에는 금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금전이 없다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 금전이 사라질 때 왕국이 옵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 우리 자신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아십니다. 이 깊은 비밀은 재물, 곧 금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에 관한 우리의 문제에 어떻게 손대셔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돈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금전을 취급함에 있어서 지혜로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기회를 잡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금전, 곧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쓸모 없어질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때가 천년 왕국 동안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 동안 금전이 쓰이지 않으리라고 말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나타난 천년 왕국에 관해 연구한 결과 나는 이것이 그 상황이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계시록에 의해 천년 왕국을 연구한 후 나는 천년 왕국이 오면 금전이 쓰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사탄의 조직이며 금전은 이 사탄의 조직에 속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올 때 사탄의 조직은 끝장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설 것입니다. 그때 돈은 더 이상 인간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더러는 천년 왕국이 와서 돈이 소용없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돈이 소용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돈에 대한 사람의 관계는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가 죽을 때 그것은 모두 그에게 소용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금전을 사용함.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금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당신의 금전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16장 9절에서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장막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전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유익하게 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장막 안으로 우리를 환영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오는 왕국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왕국 안으로 영접될 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 전도지들을 발간하는데 당신의 많은 돈을 사용한다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돈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된 사람들이 장래에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님, 우리는 당신이 돈을 지불한 그 전도지들 가운데 한 장을 통하여 구원되었다는 것을 형제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환영하는 한 예입니다. 16장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아직 집안에 있는 동안 기회를 잡아 그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빚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가 아직 왕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금전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호사나 오락이나 쾌락이나 탐닉을 위해 금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금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단히 많은 필요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합당한 때에 합당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금전을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청지기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금전을 합당하고 지혜 있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대로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금전에 관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돈을 벌기는 쉽지만 돈을 쓰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돈을 쓰기는 쉽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프랭클린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은 후에 돈을 벌기는 쉽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돈을 쓰기란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돈을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분의 청지기들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금전을 올바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하지 않으므로 내가 금전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돈으로 인해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수입을 취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실하게 드림. 50여 년 동안 주님과 교회들을 섬겨온 사람으로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단체의 지체들이 그들의 수입의 11조를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드릴 때 금전에 있어서 넉넉할 것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관한 통계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단체는 그들의 지체들에게 수입의 11조를 약속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단체들은 항상 금전에 있어서 넉넉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무적인 요구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금전에 있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들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졸업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즉시로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첫 임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는 이것이 나의 젊었을 때의 실행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 나는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중 더러는 결코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청년들에게 그들이 번 모든 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권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금전을 합당하게 취급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길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에 되어 주는 그 되로 너희로 도로 되어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길임을 봅니다. 교회가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지체들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지체들이 그들의 드림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전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드림을 계속 기록하라고 권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신이 드린 모든 것을 계속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연말에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당신이 주님께 드린 비율이 얼마인가를 고려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실행하도록 권합니다. 내가 연구해온 통계학과 들어온 간증들에 의하면 주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만일 당신이 1년에 10%를 드린다면 다음 해에 20%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더 높은 액수를 드리는데 신실하다면 당신은 다음 해에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드림에 대한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행의 문제이며 우리의 실행은 주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